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66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열두리니이다
또 일곱 개를 사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일곱이니이다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만일 여러분 자신이 오병이어의 그 사역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손에서 떡을 받아서 나누어주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손에서 떡을 받아서 또 나누어주고 장정만 그렇게 5천명을 먹이고 어린 아이와 또 노인과 여자들에게까지 다 갖다 주기까지 오병이어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던 떡 다섯 개와 생선 두 마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칠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손에서 또 떡 일곱 개와 생선 두어 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4천명을 먹이고 그리고 또 일곱 광주리에 가득 차게 거두었다면은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현장에서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저는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예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생겼겠죠.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이 현장에서 직접 예수님 손에서 떡을 떼어주시는 것을 받아서 나누어 주었던 이 제자들은 두 차례 걸친 이 큰 기적을 경험을 하면서도 정말로 놀랍게도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놀랍죠. 오늘 13절을 보면 그들이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 동쪽 대가볼리 지역에서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다시금 갈릴리 반대편 쪽으로 이제는 완전히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쪽으로 이동을 해가는 중에 이 일이 발생했습니다. 14절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배에 떡 한 개밖에 없더라 그랬죠. 일곱 광주리에 가득 차게 거두었죠. 남은 그 떡과 생선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습니다. 도시락용으로도 좀 가지고 왔어야 했는데 떡 한 개만 누군가가 챙겨왔고 그 떡을 다 그냥 두고 왔던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제자들이 우리 서로 떡 안 가지고 왔냐? 그러면서 서로 물어보면서 떡을 안 가지고 온 것으로 인해서 서로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짜지? 그러면서 우리가 왜 떡을 안 가지고 왔을까? 큰일 났다. 먹을 것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기적의 한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이 두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배운 것이 있다면 아마도 이런 것이겠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어떤 곳이든지 괜찮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래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신다. 아마 이것을 그들은 배웠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만 있으면은 우리 인생은 해결이 될 수가 있겠구나. 죽음 앞에서조차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되겠구나. 이런 깨우침을 그들은 분명히 가졌을 겁니다. 근데 이 기적을 보고도 제자들은 지금 당장 그 현실에서 떡 한 개밖에 가지고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들은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전에 역경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그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은 마치 나만을 사랑하시는 것 같고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로 사랑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온 몸과 마음으로 찬송과 영광을 돌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만 살면은 내 인생 만사 오케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당하고 있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변함없이 이전에 하고 있던 그 걱정을 오늘도 우리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고 우리 자신이나 제자들이나 별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눈앞에 두면서도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냐고 떡을 안 가지고 왔다고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속에서 바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신앙을 보면 참 변덕이 심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진짜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같다가도 조금만 지나면 내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서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있죠.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긴다고 고백을 하지만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발생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모든 짐을 내가 다 짊어지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근심과 걱정에 푹 빠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을 하죠. 이런 면에서 저는 우리의 신앙을 좀 근본부터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 어떠한 신앙일까 고민을 하다가 이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을 순도 100%의 신앙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그렇게 대하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딱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을 하시면은 그 말씀은 100%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럼 100%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그럼 100%일까요? 아니면은 90%일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100%죠. 나는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을 대할 때에 마치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할 때가 편안하게 대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해서 말을 할 때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인사를 같이 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죠. 그 마음이 100%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나오셨습니다라고 인사를 했는데 그 인사가 마음속의 한쪽 구석에서는 저 인간 왜 나왔지? 이런 마음이 혹시 들어있지는 않았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형제를 향하여서 하고 있는 말이 순수하게 순결하고 100%라면은 그렇다면은 얼굴을 통해서 인상을 통해서 그대로 다 그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충은 압니다. 근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다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순결하고 순수하기를 100%의 신앙을 가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죠. 사실 저는 성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개념을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깨끗하게 이미 된 겁니다. 이미 거룩하게 된 것이죠. 그 이후로는 우리가 성숙되어 가는 단계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사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이미 깨끗하게 될 때는 99.99%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100% 깨끗하게 우리를 정결하게 성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분 자체를 이미 바꾸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때는 그래서 100%를 다 주십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100%입니다. 그 속에 조금의 거짓도 0.001%도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결한 모습으로 나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다른 마음이 전혀 없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뭐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셔도 되고 그리고 설령 안 도와주셔도 저는 약간의 다른 길들이 이미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상달되는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100%의 순결하고 순수한 기도를 가리켜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 간절한 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100%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에 기도를 드릴 때에 그와 같이 올려드려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순도 100%의 영적인 상태가 잘 안 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고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 외에는 다른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골목에 섰을 때에 그때 우리의 마음이 순도 100%가 됩니다. 치료가 되지 않는 의술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질병에 걸려 있을 때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을 그때에 내게 뜨는 사람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난감한 일에 봉착을 했을 그때에 그때 주여 하면은 그 주여는 순도 100%의 순결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을 잘 받습니다. 평소에 이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평소에 이 훈련이 잘 안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그냥 이대로 내보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냥 이대로 시간을 흘러보내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 봉착하게 만듭니다. 이 믿음의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성도는 그냥 보면은 눈에 잘 보입니다. 그 성도의 특징은 겉과 속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습니다.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속에 무엇인가 엉뚱한 것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는 대화를 나누면서 아, 이분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거짓이 없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죠. 선교사들이 말레이시아 또는 아프리카 오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는 그 오지에 가서 그곳에서 아무것도 없지만은 응답을 잘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의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 있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무도 없고 그냥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오로지 100% 순수하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정결한 것이고 순결한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되는 것이죠. 100%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6.25 북한이 우리나라를 남침해 왔을 그때에 부산 외에는 남은 도시가 없었을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산의 부전교회에 모여서 얼마나 간절한 모습으로 회개했습니까? 그 회개할 때 부르짖었던 하나님 아버지 그 부르짖음이 어찌 평소에 배 부를 때에 불렀던 아버지의 소리와 똑같았겠습니까? 간절함 그 자체였죠. 순도 100%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 도시만 망하면 우리가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 절박한 상황에서 아버지를 불렀을 때 그들의 마음은 순결하고 순수하고 100%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고 그때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때로 부르짖어서 소리소리 높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이 들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조용하게 묵상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과 나만 대면하는 그 시간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대충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너의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100%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나는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평생 못합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고 통하도록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주여 하면은 그 주여가 진실로 100%의 주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와 찬송과 감사와 예배가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겉과 속이 변함없이 똑같고 주여 부르실 때에 그것이 진짜 주여가 될 것이고 진짜 아멘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순결해지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교회 나오면서도 우리의 삶이 이전과 똑같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오늘도 여러분 찬양을 하셨지만은 이 찬양을 할 때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찬양팀이 수요일 저녁에는 앞에 나와서 찬양을 마이크를 잡고 인도를 합니다. 이 찬양팀원들이 찬양을 할 때에 맨 처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찬양할 때 그 마음, 그 첫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얼마나 떨고 진지하고 순결하고 하나님 내 찬양을 받아달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바로 그 모습. 시간이 흘러가면서 찬양을 인도하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우리는 익숙하게 됩니다. 기술적으로 탁월하게 되죠. 그래도 중심만큼은 처음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면도 있지만은 잘 다루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 하나님께 드린 거 전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숙달되고 기술적으로 점점 좋아져 가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처음 섰을 때의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제가 노래는 잘 못 부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 찬양 받아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마음 그 첫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미국은 1분에 1명 이상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왜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겠습니까? 한 국가만이 아니라 전 세계 지금 230여 국이 있는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현재 222개국 정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1년간 지속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를 급하게 진행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1개월, 2개월, 3개월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지금 깨우고 계신다. 한 국가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을 다 깨우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을 지금 준비를 시켜야만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올 때에 순결하고 거룩하고 순수하게 100%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품으로 신랑의 품으로 신부를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전 세계 교회 성도들을 지금 깨우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알곡들이 준비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지 내 삶의 편리를 위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환경과 여건이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함께 얼굴을 맞대어야 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밀어주고 끌어주는 이와 같은 관계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을 들으면서 함께 안타까워하면서 함께 기도해주고 진짜로 하나님만을 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이 지금 다가왔다는 것을 여러분 피부로 느끼셔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순도 100%의 신앙을 회복을 해야 합니다. 언제나 순수하고 순결하고 순도 100%의 그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이 책망의 말씀은 제발 너희가 좀 듣고 깨달아라 그 말씀이죠. 내가 떡 다섯 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를 남겼느냐 내가 떡 일곱 개와 생선 두 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를 남겼느냐 내가 두 번씩이나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었는데 아직도 너희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죠. 너희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기억력이 왜 잊어먹었느냐 단순히 그것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원인 두 번씩이나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아직도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이유 주어진 그 환경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셨죠. 여러분 누룩이 무엇입니까? 누룩은 빵을 만들 때에 그 가루를 조금 넣으면은 그게 부풀게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누룩에 대해서 누르게 부정적인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쁜 영향력의 확산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왜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쉽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받고 있는 좋지 못한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씩이나 이와 같은 엄청난 기적을 체험을 하고 나서도 그들이 제대로 신앙이 형성되지 않고 있었던 이유, 그 첫 번째 영향력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영향이었습니다. 그들이 평생 살아오는 동안에 보아왔던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영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헤롯의 영향력인데 오늘은 바리새인의 누룩, 이것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받았던 그 영향력이 어떤 영향력입니까?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경계하고 조심하고 받아들이지 말라. 지금까지 내가 보아왔고 습득이 되어 있던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경계하고 내어버리라 그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외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외식은 겉만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내용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화려하고 거룩하게 찬양도 하고 두 손을 들고 기도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외식을 버리라,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 이런 표현을 쓰셨죠. 속에는 썩어가는 냄새가 나는데 끝에는 회를 칠해서 하얗게 깨끗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외식하는 자야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만약에 평가를 내리신다면 어떻게 할까 두렵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정말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딱 한 부분을 찍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그의 특징을 딱 이 부분을 가지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뒤를 보면은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십일조는 조는 들이되, 이 부분은요 굉장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먹고 있는 음식에까지 하나하나 전부 다 구별해서 십일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한 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십일조 생활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리새인의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생각을 합니다. 십일조 생활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굉장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단순한 책망이 아니라 마치 지옥에 떨어질 것과 같은 그런 책망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십일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로 말하면 주일 성수를 말합니다. 예배 참석도 열심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금도 하는 것이고 봉사생활도 성경 공부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죠.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제 삼고 계시는 것은 이런 드러나는 모습 외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 버렸도다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것,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 이것이 바리새인들에게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배만 드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아니면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내 삶 가운데에서 녹아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식당에 제가 운전을 해서 찾아가니까 주차를 지도하는 분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좋은 자리가 있어서 그 자리에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일하는 분이 저한테 막 손짓을 합니다. 거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리 오라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그 자리가 참 좋은데 손짓을 하길래 제 마음이 약간 상했었습니다. 그래도 그 주차 고생하는 분이 오라고 해서 그쪽으로 차를 운전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마음이 상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따라주어야 합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 우리 교회에 와서 주차를 하려고 한, 예배를 드리러 와서 주차를 하려고 하는 분들도 이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돈을 내고 제가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주차 못하게 하고 저리 오라고 하는가. 그것 때문에 살짝 마음이 상했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교회 주차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거기가 아니고 이쪽으로 대어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마음이 조금 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따라주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아주 조그만 부분, 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내가 평생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들었다라고 할지라도 조금 늦게 왔더니 다른 분이 여기에 앉아서 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그 자리를 비켜서 다른 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소한의 우리가 갖추어야 할 예의라고 하는 것이죠. 이웃에 대한 최소한의 양보와 배려도 무시하는 그러한 성도로 교회가 채워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앞으로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조금 더 많은 배려를 하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 이웃에 앉아있는 성도를 쳐다보면서 인사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나오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구원 문제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때부터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씩 조금씩 닮아가야 합니다. 성숙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보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주차해 놓은 마당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이 되지 않는다면, 운전해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이 되지 않는다면, 가정에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신앙생활입니다. 또한 질서를 지키는 것도 신앙생활입니다. 양보해 주는 것도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신앙생활입니다. 공공장소에 가면은 장애인 주차석이 있습니다. 그곳을 아무리 없어도 그곳을 피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웃들에게 자상한 모습으로 친절한 모습으로 손을 내어미는 것, 따뜻하게 말해주는 것,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이여,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면은 바리새인의 최대의 문제, 예배 따로, 삶 따로, 바로 이 삶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과연 바리새인들을 비판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래 너는 순도 100%의 참신앙인이었다. 네가 아멘하는 것은 진짜 아멘이었고, 네가 찬송하는 것은 진짜 찬송이었고, 네가 주여 부를 때는 진짜 주여였다. 이와 같은 평가를 하나님 앞에서 다 받으실 수 있는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